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야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거찰하고자 또 이렇게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주신 말씀은 복음 전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주신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복음 전도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인데요. 우리들은 이와 같은 주일에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주일 저는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본문의 말씀을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바울이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 그동안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터키 지역인 것이지요. 그 아시아 지역을 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더 이상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7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여기 비두니아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윗지방으로 여전히 이곳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죠. 본문 7절 하반절에 예수의 영이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이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원치 않으셨고요. 그래서 허락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신 것은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우라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본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우라 이렇게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유고슬라비아가 있는 곳이죠. 유고슬라비아는 지금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게도니아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지역입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역 밑으로 내려가면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 이렇게 이 그리스 땅이죠. 유럽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 사람 하나가 살고 있는 사람,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환상 중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오늘 보면 그 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비로소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일단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사도바울은 지체 없이 마게도냐로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도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은, 그 뭐 사도행전에 자세히 다 나오고 있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곳에 있는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래서 사도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그가 도착한 유럽의 첫 관문은 빌립보 성이었죠. 빌립보 성은 유럽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첫 회심자를 얻었는데 그 회심자는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복음을 믿게 되었죠. 그 다음에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이지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 외에 또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쓴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열매를 얻었습니다. 빌립보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지요. 그 다음에는 베레아로 갔고 그리고 아덴, 즉 아테네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만약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 즉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곳으로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유럽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다가 모두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 사도바울이 환상 가운데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을 외면하였더라면은 유럽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모두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상 가운데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간절한 외침을 듣고 즉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요청은 사도바울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요청은 아닌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진리입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곳에 사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복음 전도에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선교에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일평생 온 세상에 전해야 하겠습니다. 선교와 관련된 위대한 찬송시는 레지날드 히버 목사가 쓴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으로 시작하는 이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시는 히버 목사의 장인이었던 슈플리 목사가 선교주일 전날에 자기 사위인 레지날드 히버 목사에게 선교에 관한 설교는 이제 다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그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부를 적당한 찬송이 없으니까 자기 사위에게 선교에 관한 찬송시를 하나 써주기를 요청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 찬송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레지날드 히버는 당시에 뛰어난 그런 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인이 사위에게 설교 맞추고 난 다음에 부를 수 있는 찬송시를 하나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지날드 히버 목사가 그 요청을 받고 그 즉시 이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15분 만에 이 찬송시를 완성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15분 만에. 그래서 슈플리 목사는 그 찬송시에다가 당시에 그 알려져 있던 그 곡을 붙여가지고 설교 끝나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찬송시의 영어 가사를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랜드의 얼음산으로부터 인도의 산호섬으로부터 아프리카의 황금모래가 구르는 양지바른 샘으로부터 많은 고대의 강으로부터 많은 종려나무 벌판으로부터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죄악의 사슬로부터 건져달라고 우리를 부른다. 이렇게 영어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다는 내용을 이렇게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여기 1절 가사는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가사입니다. 저 북방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저 남방에 있는 나라들까지 모든 민족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죄악의 사슬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손 씻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린랜드, 인도, 아프리카 등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시적인 그 영감이 풍부한 그런 가사입니다. 2절의 영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절도 제가 직역을 했죠. 2절도 직역을 해보면은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얻어서 영혼이 밝아진 우리가 어둠에 뒤덮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구원, 오 구원. 가장 먼 곳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메시아의 이름을 배울 때까지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 여기에 2절 가사를 직역한 내용입니다. 이 2절 가사는요, 이미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통하여서 이미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지혜를 얻어서 우리들의 영혼은 이미 밝아졌지요. 그렇다면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얻어서 영혼이 밝아진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어둠에 휩싸여 있는 가련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사도바울이 말을 하였습니다. 빚을 진 사람은 그것을 갚아야 하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것을 게을리 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복음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은 부득불해야 될 일이고요. 이거 선택사항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필수사항이라고 했고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고 만약 이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나가지 못하면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멀리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멀리 가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멀리 나가지 못하면은 또한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도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복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여기 2절 가사에 보니까 가장 먼 곳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메시아의 이름을 배울 때까지 우리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가사에 보면은요, 영가사를 직역하면 이랬습니다. 너 바람이여 복음의 소식을 실어 나르라. 너 물결이여 복음의 소식을 굽이쳐 전하라. 영광의 바다가 복음의 소식을 극지방으로부터 극지방까지 전할 때까지 죄인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며 구속주요 왕이시며 또한 창조주이신 분께서 환희 가운데 구속하신 만물을 다스리러 오실 때까지. 아, 이거 참 얼마나 시적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까? 너 바람이여, 너 물결이여. 참 이 바람을 향하여서 복음의 소식을 실어 나르라고, 또 물결을 향해서도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적으로 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가사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가 아니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 날이 온 인류의 심판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러니까 재림과 즉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이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영광의 보좌에서 모든 민족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즉 구원받은 사람은 오른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왼편에 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왼편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세상의 역사는 그 즉시 종결이 되고 무서운 대심판이 시작이 되고요. 그때는 더 이상 복음 전하는 일도 없고 또 그때는 복음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끝나는 그런 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 바람이여 복음의 소식을 실어나르라. 너 물결이여 복음의 소식을 굽이쳐 전하라. 이 얼마나 참 복음 전도를 시적으로 잘 표현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가 다 바람이 되고 물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너 바람이여 너 물결이여 바로 우리들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부지런히 복음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여서 이 세상 오실 때까지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지날드 히버가 쓴 이 선교에 관한 가장 위대한 찬송시는요. 나중에 미국의 로웰 메이슨이 곡을 붙였습니다. 이 로웰 메이슨도 이 시를 받아보고 곡을 붙여달라 하는 그 요청을 친구한테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아주 짧은 시간에 이 곡을 완성하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부르는 273장 저북방 얼음상가 이 찬송 시와 찬송곡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가 273장에 보면은 이 찬송가 가사가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진 않았지만은 번역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아주 번역이 잘 되어서 부를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가사는 이렇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곧 오라 부른다. 이 1절이지요. 2절은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3절은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치고 저 바다 물결조차 이 복음 전하자. 아주 참 그 번역이 잘 되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살리진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곡조의 운율을 잘 살려서 아주 감동적으로 이 가사를 잘 번역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 모두는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가득 차게 되고요. 또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들에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인생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저 잘 벌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그것이 과연 우리 인생의 목적인가 하는 것이죠. 그저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는 것은 대단히 무가치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면은 이 땅에 더 이상 살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 그 두 사이에 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간절히 열망하는 것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으로는 그리스도를 사모하기 때문에 지금 즉시라도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면은 자신이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될 아무런 일이 없다고 여기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것이지요.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저 잘 벌어서 잘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련한 삶인 것이죠. 그들은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살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는 것은요, 죄악을 즐기는 그런 것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대단히 허망하고 방탕하고 헛된 그런 삶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막중한 책임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일평생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요. 그렇다면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했는데 복음의 내용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복음의 내용이란 과연 무엇인가? 무슨 내용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인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어떤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데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We preach. Preach라는 게 이제 설교하다. 복음을 전하다. We preach.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설교한다. Christ. 그 설교하는 핵심은 그리스도죠. 근데 Christ라고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crucified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We preach. Christ, crucified.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오늘날도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전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 뭐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는,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에 그가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다고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에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참 중요하지요. 뜻을 푼다는 거. 이거 설교는 성경의 뜻을 푸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뜻을 푼 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날 이 해석이 빠진 설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하게 되면은 성경 본문을 주의해서 뜻을 풀어내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설교가 되어지니까요. 이게 진정한 설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인데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강론하며 뜻을 풀어라고 했습니다. 뜻을 풀었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증명했다고 했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그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또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게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이거 얼마나 온 인류에게 큰 기쁨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분명히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그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 결코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무슨 뭐 여러 가지 몸의 질병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절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어떤 나라들이 독재를 하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구조가 너무 악해서 그것을 뭐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절대 아닙니다. 막 그런 식으로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 복음을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바로 우리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고 우리들이 전해야 될 복음의 소식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요.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됩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놀랍고도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에 네 명의 문둥병자들이 성문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으나 아람 군대 쪽으로 가나 뭐 매 한 가지를 죽을 건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그대로 있어도 죽을 것이 뻔하고 하니까 아람 군대로 가서 항복을 해보자 그렇게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항복했을 때에 그들이 살려주게 되면 살게 될 것이고 죽이면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사마리아 성에 있어도 죽는 것인데 거기 가서 그들이 죽이면은 뭐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대신에 살게 해주면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한 가지 희망은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갔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람 군대를 다 쫓아내 버리신 후였습니다. 아람 군대는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의해서 어떻게 착각을 하게 되었냐면은 하나님께서 큰 이제 소리를 이제 듣게 하셨는데 그게 마치 이스라엘을 후원하는 외국의 큰 군대가 온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대로 놓아둔 채로 황급히 도망을 가버렸죠. 문둥병자들이 가보니까 아람 군대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갔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다 남겨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실컷 먹고 마시고 또 은과 금과 의복들은 또 자신들 어떤 장소에 숨겼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자신들만 그 좋은 음식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너무 마음에 크게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있다가는 벌이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 것을 깨닫고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서 그 아름다운 복된 기쁜 소식을 전하자고 그렇게 결심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진리인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지요. 지옥 가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일평생 온몸과 재산을 바쳐서 힘있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후예로서 멸망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라는 성경의 증거를 저희들이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들은 복음에 비친 자들이며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무한한 책임이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깊이 자각하고 일평생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